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목마른 인생을 위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두 주간 요한복음 6장, 5장을 설교했고 오늘은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대부분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거주하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5장, 6장을 생각해 보시면 6장과 5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증거하셨는데 4장에서는 먼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6장,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 지역에서 활동하셨지만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활동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구원의 바람이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도 1장 8절에 나오지요. 사도행전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선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과 집사들 또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흩어진 자들의 그 선교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 열매들을 확인하는 사마리아 전도가 나타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전도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걸그러운 사마리아, 참 상종하기 싫은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는 땅끝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게 사마리아와 같은 나라가 있다면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에 아마 일본일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과거에 행했던 그 만행들, 고통들, 상처들, 치욕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땅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 한국 교회는 일본이 사마리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지위와 권세를 가진 남자가 아니라 아주 가련하고 의지할 데 없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요.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대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조건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명의 사람이라도 오늘 무명의 여인이자요. 한 여인, 무명의 여인이라도 3장에는 보면 유명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고위직 관리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무명의 참 비천한 한 여인이라도 초라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일하던 시절에 독거하시는 할머니를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칸방에 사셨는데 아주 그 쪽방촌 아시죠? 쪽방촌. 겨우 몸을, 한 사람 몸을 누울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었습니다. 제 팔을 다 양쪽으로 벌릴 수도 없을 정도로 좁은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화장실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해서 그 좁은 방 입구에 커다란 요강을 두고 사용하셨습니다. 요강 아십니까? 제가 거기서 키 큰 제가 그 방에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할머니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제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지인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머니께서 엄청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셨는데 받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좁고 누추한 집에 살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난 1대1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직접 방문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지인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너지고 실패한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신 장소가 어디인가요? 우물이었지요. 우물 그리고 오늘 물에 관한 단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 우물의 이미지가 본문 전체에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목마르고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때는 6시,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 지금이네요. 지금 낮 12시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 우물로 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은 순순히 물 한 잔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를 상대하는 것이 거북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걸그러운 유대인 남성이 말을 걸어오자 몹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10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 몰라요. 우물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 남자로 상대하기 싫은 거북한 유대인 남자로 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0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어떤 선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기껏해야 생수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좀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아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든지 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생수라고 말해요. 생수,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다. 조금 뜻밖이어서 실망하고 우아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생수는 우리가 신체를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 물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시는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수는 상징으로서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생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우리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되고 더러워진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식수가 만약에 깨끗하지 못하면 물을 바꾸지요. 정수기도 바꾸지요. 물을 바꿉니다. 왜냐? 식수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깨끗한 물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식수를 얻으려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식수를 얻으려고 야곱의 우물로 나왔는데 그 우물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값진 생수가 있다. 너에게 꼭 필요한 물이 있다. 반드시 마셔야 하는 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구원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 곁에 계신 예수님, 이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참된 생수,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물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그럼 세상에는 다양한 우물이 있죠. 다양한 우물이 있습니다. 재물과 돈을 얻을 수 있는 우물도 있습니다. 계속 돈을 캐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 파내는 작업을 하는 그런 우물이 있을 수 있죠. 또 지식과 성공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우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는 우물이 있어요. 지식을,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혼자서 은밀히 찾는 그런 우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받고 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애정을 갈구하는, 사랑을, 인정을 갈구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나의 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은, 영생의 물을 주시는 우물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교회도 구원의 우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구원의 우물을 다 마시는 것은 아니죠. 영생의 물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냥 몸담고 있다고 해서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참된 생수를,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여인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지금 여러분, 여인이 평생 붙들었던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요?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여인에게 최고의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최고의 우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물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우물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은 오랜 역사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식수원이었습니다.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최고였어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말을 듣고 당신이 야곱보다 잘났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입니까?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꼭 붙잡고 매일 찾고 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로부터 마실 물을 충분히 내가 얻고 있는데, 나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합니까? 의심하듯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 야곱보다 크신 분인가요?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예수님 주시는 물을 가리켜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 계속 들여다보고 집착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계속 파고 파고 또 파는 그 야곱의 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로는 마셔도 또 목이 마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또는 직장과 학교라는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재력을 얻을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식을 추구하고 사랑을 갈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빠지죠. 자극적인 놀이나 게임에 빠져서 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우물을, 나름대로의 야곱의 우물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약점이 있습니다. 다시 마셔야 돼요. 다시 또 마셔야 돼요.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몰라요. 여러분, 고 이어령 박사를 아십니까? 고 이어령 박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죠. 그는 거의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노년에 2007년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흉내만 내는 고상한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이어령 박사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왜 당신 같은 최고의 지성인이 무신론자가 교회에 가느냐? 왜 교회에 가느냐? 여러분은 왜 교회에 가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어령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했네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예, 식당에 가지요. 뭐 집에 가셔도 됩니다. 네. 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가지요? 도서관에 가거나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심심하면 어디에 가지요?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지요?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이때 이어령 교수는 그럴 때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수를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마실 수 없었던 진짜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타는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찾고 계십니까? 야곱의 우물로 가지 마세요. 야곱의 우물을 붙들고 살지 마세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해서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갈증이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릴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물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바꾸어라. 세상에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생의 물을 마셔라. 은혜의 생수를 마셔라. 그래야 진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 수질이 나빠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안 좋으면 물을 바꿔야 되잖아요. 정수기를 바꿔야 돼요. 물을 바꾸라.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에게는 야곱의 우물과는 세상의 우물과는 차별화된 우물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친 세상에서 고단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묵상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들, 예수님을 믿지만 또 나름대로의 야곱의 우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세상의 우물을 찾아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 주시는 생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주시는 물은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속에서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신자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가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힘이 솟구칠 수 있는 것이죠. 내 속에서 위로의 샘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샘물처럼 내 심령 가운데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세상에 목말라 하는 이웃들에게, 야곱의 우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샘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조금 변화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달라고 했는데, 네, 물론 이 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생의 물, 은혜의 생수가 아니라 우리 신체를 위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죠. 16, 18절을 보시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대뜸 갑자기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서, 네가 남편이 다섯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다. 네 남편이 없어 지금. 여러분, 예수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여자의 죄를, 여자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또 여인의 어떤 부도덕함을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삶을 한 번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욕심대로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들에게 이혼당하고 버림받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요? 다섯 번씩이나. 얼마나 그 상처가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잖아요.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이 바뀔 때마다, 그 목마름이 깊어질 때마다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인생을 핥히고 지나갔던 그 상처들을 드러내시고, 제일 아픈 상처,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 가장 은밀한 상처를 드러내시고 치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시죠. 지금 다 보시죠.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 과거를 다 아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을 풀려다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다가 목마름을 해결하기는커녕 상처받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남모르는 상처, 그 고통 그대로 안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처를 내어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해도 내 앞에는 내어놓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매어주고 고쳐주리라. 내가 치료할 것이라. 주님 앞에 상처를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땅의 복음화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비천한 여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었다. 29절, 30절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와서 보라. 와보라. 이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와보라 전도법. 요한복음 2장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하잖아요. 와 보라고.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메시아, 나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9절에도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최초의 처음 예수 믿은 분들 계시죠? 그 한 사람 나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대구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형 집회, 초대형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내가 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후 초청 주일을 앞두고 한 사람 정신을 회복합시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의 이름을 카드에 기록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 초대해 보겠습니다. 이 비천한 인생, 이 밑바닥 인생이었던 여자도 수많은 사람에게 와보라, 한번 와보라, 영생의 물이 흐르는 이곳으로 한번 와보라 전도했는데 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